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침에 딱 출근을 하셨는데 회사 핵심 업무 시스템이 미국산이 아니라 중국산 인공지능으로 싹 교체가 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갑자기요? 많이 당황스럽겠죠?
그쵸. 성능 테스트에서 1등을 해서가 아니라 뭐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유일하게 서버가 안 터지고 비용까지 완벽하게 통제가 돼서 교체한 거라면요?
확실히 우리가 평소에 최신 스마트폰 살 때 벤치마크 점수나 칩셋 스펙 뭐 이런 거에만 엄청 열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화려한 점수표 뒤에서 지금 인공지능화를 단순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거대한 기반 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엄청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심층 탐구 시간의 목적이 바로 이 움직임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그 AI 모델들의 화려한 성능 평가, 거기서 누가 이겼네 졌네 하는 거에만 시선을 뺏겨 있는 동안에요. 밑단에서는 하드웨어, 통신망, 로봇, 그리고 국제 표준이라는 거대한 인프라가 아예 하나의 생태계로 묶이고 있거든요.
와, 하나의 생태계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2026 7월 25일에 작성된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 자료가 정말 귀중한 것 같아요.
이 방대한 자료와 통찰력 있는 코멘터리를 제공해 주신 분은 바로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십니다.
맞습니다. 개별 기업 뉴스로만 막 파편화돼서 소비되던 정보들을 국가적 전략이라는 하나의 굵은 맥락으로 쫙 꿰어내 주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펼쳐볼까요? 제가 이 브리핑을 보면서 가장 낯설면서도 좀 서늘하게 다가왔던 게 첫 번째 섹션이었어요. 그 중국 내 AI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배포 방식 변화 말이죠.
아, 텐센트 사례 말씀이시죠? 네네, 7월 24일에 텐센트가 자사 대형 모델인 하이 3 프리뷰, 그러니까 미리 보기 버전을 진짜 아무런 예고나 홍보 없이 그냥 정식 버전인 하이 3으로 자동 전환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보통 IT 업계에서 프리뷰 꼬리표 떼고 정식 출시, 그 GA를 할 때는 엄청 팡팔에 울리면서 막 대대적으로 마케팅하고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그 침묵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텐센트의 이 조치는 중국 대형 모델 시장의 평가 기준 자체가 완전히 아예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평가 기준이 이동했다고요? 어떻게 확 바뀐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우리 모델이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몇 점 받아서 미국 모델을 이겼다. 이걸 증명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맨날 기사 나고.
근데 프리뷰에서 정식 버전으로 백엔드에서 조용히 그것도 엄청 매끄럽게 전환시켰다는 건요. 이제 B2B 시장, 즉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모델의 이름값이나 최고 점수는 더 이상 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다는 거네요?
네, 바로 운용 안정성이죠. 클라우드에 연동된 수많은 기업 고객들의 서비스가 단 1초도 끊기지 않는 거, 그 안정성 자체를 상품으로 팔기 시작한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벤치마크 1, 2점 높은 거보다 우리 회사 내부망에 딱 붙였을 때 서버 안 터지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월말 청구서도 예상 범위 내에서 딱딱 나와줘야 되고요.
정확합니다. 그 비용 통제도 기업 입장에선 생명이죠.
이건 마치 모터쇼에서 제로백 2초 나오는 화려한 콘셉트카 자랑하던 시기가 끝난 거네요. 이제는 잔고장 없이 매일 왕복 100km 출퇴근할 수 있는 연비 좋은 세단을 누가 더 잘 양산하느냐, 그 싸움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게다가 그 상용화 속도가 진짜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딥식 사례를 보면요, 이들이 기업 고객의 실무 환경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막 끌고 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딥식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딥식이 7월 24일에 기업들이 기존에 아주 잘 쓰고 있던 구형 API 시스템을 정말 아주 짧은 유예기간만 주고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이름 자체를 그냥 지워버렸어요.
헐, 잠깐만요. 기존 고객 입장에서는 멀쩡히 쓰던 시스템 코드를 갑자기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텐데요.
당연히 반발이 있죠. 근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기업들을 무조건 최신 최적화된 실무 환경으로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겁니다.
와, 진짜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그쵸. 시장의 도입 테스트 단계를 이미 지나서 완벽한 실무 적용 단계로 성숙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자신감이에요. 이들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테스트베드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네, 진짜 실전이라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수많은 기업 실무에 대규모 AI를 안정적으로 배포하려면 그 밑바탕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막강한 하드웨어 인프라가 필수적이죠.
근데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AI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미국산 최상위급 엔비디아 GPU 구하는 건 물리적으로 꽉 막혀 있는데 대체 이 컴퓨팅 연산량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김경진 변호사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일 칩의 성능 부족이라는 뼈아픈 약점을 시스템 전체의 최적화, 그러니까 시스템의 마법으로 돌파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의 마법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샤오홍슈가 7월 22일에 공개한 빅맥 시스템의 학습 아키텍처를 보면 그 메커니즘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 빅맥이요? 햄버거 이런 것 같네요.
네, 이름이 좀 재밌죠. 이 빅맥 시스템은 제한된 GPU 자원 환경에서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단일 종류의 데이터만 밀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아예 섞어서 동시에 학습시키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데이터 종류를 막 섞어버리면 오히려 병목현상 생겨서 더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컴퓨팅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직관적으로는 딱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시스템 계층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데이터를 혼합해서 스케줄링을 하면요. GPU 연산 코어가 특정 데이터를 막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려있을 때 펑펑 놀고 있는 메모리 대역폭이 생기거든요. 그 빈 공간을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싹 채워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부품들이 1초라도 쉴 틈을 안 주고 극한으로 굴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원의 유휴 시간을 소프트웨어적인 마법으로 없애버린 거죠. 실제로 이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하드웨어 추가 없이 학습 속도를 1.08배에서 최대 1.9배까지 끌어올렸어요.
와, 1.9배요? 이건 뭐 모자란 엔진 출력을 기업이 최적화랑 공기역학 설계만으로 극복해낸 셈이네요. 하드웨어 물리적 결핍을 소프트웨어와 아키텍처로 메우고 있다. 진짜 놀랍습니다.
QN Win3 30B, A3, BA 기반으로 그 정도 효율을 냈으니 엄청난 거죠.
그럼 화웨이가 그 WAIC,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실물로 공개했던 어센드 950 슈퍼보드는 어떤 건가요?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가요?
화웨이 방식은 한 차원 더 거시적이고 물리적인 돌파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거시적이요?
네. 단일 칩 1024장을 물리적으로 거대하게 땀 묶어버린 초노드, 즉 슈퍼파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1024장이요?
네. 미국 초미세 공정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아서 칩 하나의 성능으로 이길 수 없다면 아예 1024괴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1 엑사플롭스의 거대한 연산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소난이죠.
와, 최고급 스포츠카 엔진을 못 구하니까 그냥 평범한 세단 엔진 1000개를 완벽한 타이밍으로 연동시켜서 무거운 화물 열차를 끌어버리겠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엔진 1000개를 그냥 선으로 묶는다고 그게 하나의 큰 엔진처럼 돌아가진 않잖아요. 당장 열도 엄청날 거고 칩들끼리 데이터 주고받는 속도, 그 통신 병목 현상 한계가 명확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병목을 해결한 게 통합 아키텍처의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히 선으로 묶은 게 아니에요. 1024개 칩이 마치 하나의 칩처럼 256TB의 통합 메모리 주소 공간을 공유하도록 설계했습니다.
256TB를 하나로 공유? 퇴퇴퇴! 와,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칩과 메모리 사이를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잇는 광 스위치 기술을 썼고요. 또 엄청난 발열은 액체 냉각 시스템으로 잡고 이 모든 하드웨어의 엇박자를 조율하는 스케줄링 소프트웨어까지 아예 처음부터 하나의 생명체처럼 통째로 설계한 겁니다.
단일 칩 경쟁에서 아예 거대 시스템 경쟁으로 팔을 뒤집어버린 거군요. 진짜 치열한 창과 방패의 싸움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생각납니다. 미국도 바보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국이 시스템 단위로 제재를 막 우회하려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백악관 최신 동향만 봐도 그렇고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7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미국 백악관이 문샷 AI의 키미 K3를 딱 집어서 의혹을 제기했죠.
맞아요. 몰래 미국 모델을 베꼈다거나 아니면 제한된 엔비디아 칩에 클라우드 같은 우회 경로로 접근했다는 의혹이었죠.
네, 이 사건은 사실 미국의 제재 그물이 훨씬 촘촘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칩 판매 금지나 공공조달 차단 같은 1차원적인 압박이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연산력 임대 접근까지 막으려 한다는 거죠.
칩 천 개를 묶어서 시스템으로 우회하려니까 이제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클라우드 경로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드웨어적 한계에 외부 압박까지. 그렇다면 이 병목을 뚫기 위해 중국이 향할 수밖에 없는 다음 목적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국가 혈관 자체를 엔진으로 만들어버리는 발상, 즉 통신망과 AI의 결합이죠.
논리적인 필연이죠. 중앙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 딱 지어놓고 연산하는 방식은 칩 구하기도 어렵고 제재 타겟이 되기도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연산력을 전 국토의 네트워크로 아예 분산시키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와, 전 국토로 분산이요?
네, 중국 전신, 그러니까 차이나 텔레콤이 발표한 실황 플랫폼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황 플랫폼이요? 저도 자료 보면서 그 대목에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이 플랫폼이 관리하는 연산력이 100 엑사플롭스를 넘는다고요?
맞습니다. 100 엑사플롭스 이상이죠.
아니, 여러분, 보통 통신사라고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 볼 때 데이터 안 끊기게 고속도로 톨게이트 열어주는 단순한 망 제공자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연산력이 100 엑사플롭스라는 건 통신사가 단순 데이터 배달부가 아니라 스스로 거대한 뇌가 되었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통신 네트워크의 패러다임이 단순 파이프라인에서 거대한 연산 플랫폼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파이프라인에서 연산 플랫폼으로?
네, 중국 전신은 망 자체에다가 AI 모델을 구동하고 컴퓨팅 자원을 할당만인 스케줄링 기능을 내재화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저기 베이징에 있든 신장 위구르에 있든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나 엣지 서버가 스스로 연산을 싹 처리해버리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중국 통신 네트워크 현황을 보면 5G A,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네트워크가 이미 330개 도시를 덮었고 6G도 2단계 시험에 진입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단순히 와, 인터넷 속도 빨라진데 이렇게 이해하면 완전 오산이군요.
완전히 오산이죠.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중국은 지금 단순히 AI를 잘 돌리는 나라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 자체에 AI를 실어버린 나라가 되려는 거예요.
네트워크 자체요?
네. 엣지 AI 기지국은 물론이고 하늘에 떠 있는 위성통신까지 아우르면서 전 국토를 거대한 하나의 확장성 있는 AI 신경망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네트워크가 인간 뇌의 신경망처럼 쫙 깔리는 거네요. 그럼 논리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상상이 됩니다.
어떤 단계죠?
그 거대한 신경망의 명령을 현실 세계에서 수행할 손과 발, 그리고 걔네들이 움직일 규칙이 필요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로봇과 국가정책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시에서 두드러진 프리에, 그러니까 프리에의 로봇 시연을 보면 트렌드 변화가 아주 명확합니다.
프리에 로봇이요? 예전에는 로봇 박람회 하면 막 휴머노이드가 백덤블링하고 춤추고 우리 관절 모터 엄청 유연하다 이런 보여주기식 쇼케이스가 메인이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번엔 그런 화려한 쇼는 뒤로 빠졌고요. 대신 빨래를 개고 선반에서 지정된 물건을 딱 가져오고 노인을 보조하는, 그건 지루하지만 지극히 실생활에 필요한 작업들을 앞세웠어요.
와, 빨래 개는 게 백덤블링보다 훨씬 어려운 거 아시죠? 옷감 재질 파악해야지, 형태 잡아야지.
맞아요. 평가 기준이 단순한 보여주기에서 끝까지 임무를 완벽하게 해내느냐는 실용성으로 이동한 겁니다. 강한 제조 공급망을 가진 중국이 이 실용화, 상용화 속도를 쫙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로봇들이 움직일 규칙, 그러니까 표준화 작업도 엄청나게 진행 중이더라고요.
네, 정책적 움직임을 대외와 대내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우선 대외적으로는 7월 23일 APEC 장관회의에서 나온 청두 선언이 중요합니다.
청두 선언이요?
네. 서방 국가들처럼 AI를 규제나 통제 대상으로 고는 게 아니라 지역 질서와 협력을 위한 공용 규칙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동반 성장을 내세우는 거죠.
그럼 대내적인 움직임은 어떤가요?
대내적으로는 중국 공신부, 즉 공업정보화부에서 스마트 에이전트 국가 표준 제정에 나섰습니다.
에이전트요? 로봇 안에 들어가는 그 AI 에이전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서로 통신할 때 신원을 어떻게 증명하고 서로를 어떻게 발견해서 도구를 어떻게 호출할지 그 근본적인 규격을 아예 국가가 나서서 표준화하겠다는 거예요.
와, 여기서 진짜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본격적으로 쫙 깔리기도 전에 전 세계 공용 신호등 체계랑 교통 법규부터 자기들 방식으로 대못을 박아버리려는 시도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로봇이 우리 집 빨래를 싹개주고 병원에서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왔을 때 그 로봇을 통제하는 통신 규격을 누가 쥐고 있느냐?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룰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니까요.
맞습니다. 제조 단가 경쟁력으로 로봇 상용화 속도를 높이면서 그게 세계 표준으로 굳어질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생존 전략을 짚어봐야죠. 김경진 변호사의 핵심 제안이 뭡니까?
김경진 변호사는 아주 뼈아프고 명확한 조언을 던집니다. AI 모델 점수 한 줄만 보면 늦는다.
점수만 보면 늦는다.
네. 메모리, 전력, 냉각, 통신망, 현장 데이터까지 이 모든 걸 단일 지도, 그러니까 하나의 지도 위에 올려놓고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지도를 잘못 그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주도권은 다 뺏기게 되거든요.
하나의 지도라. 그럼 그 지도 위에서 한국 산업이 직면한 과제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실무 과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본 중국의 초노도 확산 전략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변화입니다.
아, 1024장씩 묶어버리는 거고요.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오, 기회네요. 그럼 두 번째 과제는요?
두 번째는 통신사들의 경쟁입니다. 한국 통신사들도 지금 단순 망 제공자를 넘어 AI, ARN이나 엣지 AI 분야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투자하고 있죠.
근데 글로벌 무대에 딱 나갔을 때 100 엑사플롭스를 통제해본 경험이 있는 거대한 체급의 중국 통신사 모델과 피튀기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위협이죠.
와, 체급 차이가 진짜 상상만 해도 빡세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과제는 뭔가요?
세 번째는 가장 까다로운 정책적 딜레마입니다. 미국 규제는 준수하면서 동시에 중국 시장에는 접근해야 하는 외교적 줄타기죠.
아, 백악관이 아까 클라우드 접근까지 쪼아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품,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아주 잘게 쪼개어 관리하는 마이크로 매니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실무자들은 내일 아침 출근해서 당장 이 지도를 어떻게 비즈니스 결정에 적용할 것인가.
맞네요. 결국 이 모든 논의가 그래서 이게 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요?로 귀결되네요. 우리가 속한 산업 현장, 심지어 청취자님이 내일 아침 출근해서 내릴 비즈니스 결정 하나하나에도 이 단일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 지도를 쥔 자만이 이 거대한 생태계 전환기에서 살아남을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라는 허상에서 싹 벗어나서 반도체 클러스터, 통신망, 로봇 그리고 국제표준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결합하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AI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 주신 김경진 변호사의 자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네, 저도 이 귀중한 자료 덕분에 큰 흐름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가 도시의 통신 네트워크 깊숙이 스며들고 로봇을 통해 우리 집 빨래까지 개주는 완벽한 인프라가 된다면
진짜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는 거창한 기술 용어로 부르지 않을 겁니다. 마치 공기나 물, 전력망 같은 지극히 당연한 기반시설로 부르게 되지 않을까요?
아,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과연 전체 시스템의 전원 스위치를 통제하는 진짜 권력은 누구에게 가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밤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대체 어디에 맞춰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오늘 심층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오늘 AI 뉴스도 Apple Podcast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